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지진 피해 구호 활동 중 실종됐던 미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를 확인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존 위슬러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은 14일 아직 사고 원인이나 시신들의 신원 확인은 어렵지만 사고 헬리콥터에 미 해병대원 2명과 네팔 군인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슬러 사령관은 또 사고를 당한 대원들은 네팔에서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며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팔 국방장관도 지난 12일 실종됐던 헬리콥터의 잔해가 네팔 동중부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고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불에 탄 시신 3구가 발견됐고 나머지 탑승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달 25일 네팔 지진 발생 이후 구호지원팀을 파견해 지금껏 50톤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270여 명의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만일 이란이 아랍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동안 미국에 이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층 강력한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랍 동맹국들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랍국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다시 주요 정보시설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의 한 의원은 VOA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도 라마디가 아직 ISIL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현재 라마디에는 군 사령부 건물을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 요원들은 밤새 라마디에 폭탄 공격을 가하는 등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ISIL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투에 나선 이라크 정부군의 적잖은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가 장악했던 마을 두 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말리아 남부의 압둘 카디르 모하메드 누루지사는 14일 VOA에 정부군이 아우드 헤글레와 무바라크 지역에 대한 반격에 나서 이들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르주 지사는 양측의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 병사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마을들로 두 달 전까지 아프리카 연합군이 방어하고 있다가 소말리아군의 치안권을 이양했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소말리아를 방문해 소말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지도부가 15일 국가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터키계가 중심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로 이루어진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이날 평화회담에는 남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과 북키프로스의 무스타파 아큰즈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수도 니코시아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평화회담을 8개월 만에 시작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난 1974년 그리스와 통합을 추진하던 쿠데타 세력을 터키군이 제압하면서 남북으로 분리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키프로스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의 수출 관할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15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을 포함한 정부 소속 국제방송국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기존의 방송위원회 BBG를 대체할 미 국제통신처 설립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층 내부의 숙청바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여성 운동가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숙청바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동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 지도층 내부의 숙청바람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숙청됐고 특히 현영철 부장은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을 주장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연일 야간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선생님들의 역할, 특히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외국 유학생까지 나라를 지키려 귀국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안팎에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소신과 원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이 김정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첩보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외 별다른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잘못 예측했던 선례를 지적하며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체제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로 규정했습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당과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광범위하게 단행되고 있는 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Appears to be still having trouble maintaining his power base.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 통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한계가 앞으로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입증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와 정권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숙청을 북한 상황이 일각의 관측과 달리 평온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앞으로도 숙청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백톨 교수는 고사포까지 동원하는 김정은의 처형 방식이 최고위 인사들의 사소한 잘못에까지 반복 적용될 수 있다면서 후임 인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uy who replaces him, whoever that is, will certainly be very, very fearful.
전문가들은 권력 공고화를 목적으로 단행하는 거듭된 숙청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 같은 숙청은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도 공포 또는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is type of execution signals real factionalism in Pyongyang.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파벌 간 경쟁을 심화시켜 북한 지도부 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번 첩보가 김정은 정권의 편집증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볼 때 단시일 내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얼마나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지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노퍼 부회장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시기가 그의 러시아 방문 직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execution will come as a surprise to the Russians.
노퍼 부회장은 이런 정황이 러시아의 놀라움과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전격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기지사 외교정책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두현 박사로부터 현영철 숙청의 배경과 파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현영철 부장의 숙청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이제 첩보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 이 처형됐고 그것도 상당히 이제 엽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개 처형됐다라는 그 얘기를 감안을 하면은요, 이건 뭐 단순하게 과거와 같은 그 이 계급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차원의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그 과오나 그것도 과오라고 보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좀 하극상이나 지시불이행 또는 그 이 유일체직에 대한 그 모독 이런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김정은의 그 사업 방침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를 불이행한 데 더해서 일단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또 다른 군급부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이 자기 시절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이 군부 인물들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제일 먼저 내려앉혔죠.
네.
아,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그 금년 초에 김격식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김격식도 지금 지병으로 죽었다 그러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 그 이 신빙성 있게 그거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 현영철이 수청되기 이전에도 그 금년에만 들어서만 군의 그 이 주요한 간부급 가령 이제 그 이 변인선 작전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그 설계국장 이런 인물들이 주로 처형을 당했다라는 면을 볼 때 물론 이제 김정은이 다른 인물들도 수청을 했죠. 당이나 정에 있는 인물도 수청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포 정치의 칼끝은 주로 군에 겨눠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예, 아마 리영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숙청의 시작 그리고 이번 현영철의 처형까지 일종의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군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 김정은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부에서는 이거를 불안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것을 그 김정은이 자기의 확실한 통치 스타일을 확립해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권력 안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만을 띄워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비슷한 기법이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때도 쓰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김정일도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나는 직후인 1997년에 서관이 당시의 농업 담당 비서를 공개 처형한 바가 있었고요. 이것도 그 당시 관행으로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서관이 처형 직후에 약 한 50명에 이르는 고위급 권력 엘리트들을 동시 숙청했습니다. 이런 그 공개 처형과 그다음에 전격적인 숙청을 비롯한 공포 정치의 분위기가 1997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년간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 이 공포 정치를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서 자기 시대가 그대로였다고 보면서 약간의 경제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은 그 온건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김정은이 쓰고 있는 공포 정치도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지금 일종의 모사하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권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건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계획적인 공포 조장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여러 고위직 인사들을 숙청한다면 두려워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성심이 다들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별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분석인가요?
아니요. 중장기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향후에 그 2, 3년 내에 어떤 급격한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포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 공포정치만 의존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요 당 간부들이나 엘리트들이 이른바 얘기한 복지부동 아무런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의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체제의 적응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포정치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의 목숨까지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엘리트의 반항심이 최고 지도자한테 향하게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포정치를 통해가지고 확실한 이인자들을 그 부각시키지 않은 가운데 이인자들이 눈치만 보게 하는 그 체제를 만들게 되면요. 이인자층이 약해져 버려요.
네.
이렇게 될 때는 밑으로부터의 불만이 표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독재자를 지켜줄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단시일 내에 숙청이 되고 나면 혹시 일종의 저항 세력, 불만 세력의 결집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공안 체제의 활동이라든가 그 공포 정치의 속성으로 볼 때 권력 엘리트 내에 이런 조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러구나. 아, 이런 그 공포 정치의 와중에서 그 또 이 북한 주민들도 어떤 결집된 의식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단기적으로 이것이 김정일에 반항하는 세력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의 연대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네. 측근에 의한 그 돌발적인 어떤 도발 사태, 도전 사태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도전을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측근들이 자기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책 경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사례도 돌이켜봤을 때 북한의 대외적인 행태가 상당 부분 일관성이 없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주장을 했다가 갑자기 도발을 하고 이런 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서해 사격훈련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이번 숙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군의 입장에서는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공포 정치를 해서 다잡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 다잡기를 할 때 분노를 외부로 폭발시키려면 외부의 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부의 억압적인 정치 행태가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불안정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입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그 논리적 귀결상 북한의 대외적인 군사 행태는 당분간 이 도발적이고 또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현 부장 숙청이 북한과 중국 또는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현영철이 러시아를 방문한 경험을 들어서 이게 북러 관계가 나빠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북러 그다음에 북중 관계를 봤을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내부의 인물의 숙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또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인 조율의 관계로 봤을 때도 현영철의 숙청이 갑작스레 북러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문제는 그 체제의 주권의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동안의 중국의 외교정책의 주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지금 코멘트를 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영철이 특별한 친중파로 분류되는 인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떤 특정한 코멘트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미국의 언론들도 이번에 현영철 부장 숙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정치 형태가 국제사회에 북한을 어떻게 비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 행태 자체가 상당히 엽기적이고 아무리 정적이고 자기의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처형 당체가 합법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첩보를 던져놓으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개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지사 외교정책특별자문관인 차두현 박사와 함께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8일 공부대 산하 산창 양어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오수용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등이 수행했지만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창 양어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건립된 곳으로 김 제1위원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 표식비 등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NPT 이행 비확산과 지역안보라는 제목의 실무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한 이후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관련 국들과 함께 외교적 과정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은 당시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의무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5년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올해 회의는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NPT 관련 규범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to undermin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북한은 계속해서 의무를 어길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특별 사찰에 반발해 1993년 3월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여성 운동가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5일 세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도보로 비무장지대 DMZ를 횡단하는 행사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경로는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단체 측에 권유할 방침입니다. 이는 남북 간 출입 절차와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한국의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데다 판문점은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지역인 만큼 출입경 통로로는 부적절하다며 남북 간 통행 절차가 합의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 측은 예정대로 판문점을 거쳐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민크로스 DMZ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부가 허용을 DMZ 허용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판문점을 통과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위민크로스 DMZ 회원 40여 명은 오는 24일 북한에서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입경하겠다며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는 지난 4일 판문점 채널을 거쳐 이들 단체 입경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민 크로스 GMZ 회원들은 오는 19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공동 행사를 한 뒤 24일 한국에 입경해 한국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기원 행사를 연 뒤 26일에 출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나진항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변 항구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14일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닌 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라진항의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or the project to become profitable, it necessary that the Rajin port handled.
라진항 물류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물동량이 최소한 4,500만 톤은 돼야 하는데 올해 목표치가 150만 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제닌 소장은 이 목표치를 이루는데 특별한 정치적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항구들과의 경쟁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진항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와 화물 수송 사업을 하는 국제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부터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라진 핫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라진항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했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14만 톤에 달하는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제닌 소장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이라는 동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라진 핫산 사업은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새 통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연구소의 앤드류 쿠친스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라진 핫산 사업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관심사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coal project and these other connectivity projects, you know, if they are commercially feasible.
라진항을 거쳐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들이 상업적 타당성만 갖춘다면 북한 핵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만큼 라진 핫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Other countries are not really going to bind onto that or support that as long as the nuclear issue remains in the state.
러시아는 에너지와 기간 시설, 물류를 잇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있는 한 이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라진 핫산 사업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원해온 사실은 흥미있는 대목이라고 차 석좌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과 한국에서 통일 강사로 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다드릴 SDC 인터내셔널 학생 대표들을 단상 이루고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북한에 두고 온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날 텐데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 신문사 주최로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과 현재 한국에서 학교 사회통일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통일 강사를 초청해 서울 중구청 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신문사 김봉기 부사장의 설명입니다.
오늘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북쪽에서 그 교단에 섰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런 스승의 날 참 색다른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거는 우선 탈북 북한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와 그 다음에 또 함께하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어떤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또 함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교사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격 요건이나 교육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며 북한에서의 교사 시절을 그리워하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이번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학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부터 85년도까지 했어요. 직업혁명가라 해요. 예. 예, 그리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교원이란 그 자부심과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교단도 그립거니와 또 이제 그 학생들 보니까 진짜 내 자식 같고 제사 같아서 진짜 눈물 났어요.
10년 동안 이런 거 한 번 못하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지.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좋았어요.
북한에서 교사 경력 23년에 현재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황혜란 탈북교사는 북한의 스승의 날은 매년 9월 15일 전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교사 생활 20년 이상 된 선생님에게는 주석 자리를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물 전달 또한 한국과 비슷해 행사를 통해 북한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건 교육절이라는 날을 스승의 날처럼 이제 좀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교사를 위해서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말해요. 이 애들이 잘 자라야 그 사이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교사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권위와 위치 이런 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존중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교원 상점이라는 걸 따로 이제 각 군마다 하나씩 있어요. 한 번씩 이제 교사로서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저도 엉망으로 살았던 시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도 빠질 수 없죠. 행사에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 30명이 참석해 탈북 선생님들에게 각각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스승의 은혜 노래와 함께 선생님들을 위한 합창을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 노래를 감상하는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달아준 꽃을 꽂고 스승의 은혜 합창까지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마치 북한에서 만났던 제자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요. 이 다음이 통일되면 막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났어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드린 거는 그냥 꽃 하나 달아드리고 노래 불러드린 것밖에 없지만 포옹하면서 정말로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해주실 때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고 제가 더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배려와 사랑에도 크게 감동받아 주시는 그 귀한 마음에 제가 더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가르치 받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에 계셨던 선생님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시니까 꽃을 드렸는데 꽃을 달아드리고 노래도 했는데 꽃을 달아드리면서 다르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을 울렸고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그런 북한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감정을 이게 배우게 됐는데 통일을 염원하고 정말로 바래야겠다는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 나라 이끌어가야 될 주역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고 진짜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될 때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중동 걸프 6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미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을 의회가 검토하도록 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네팔 지진 현장에서 실종된 미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총리회담을 갖고 100억 달러 규모 24개의 경제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열린 걸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4일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중동 걸프회의 6개국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미국에 보다 확고한 안전보장을 약속했고요. 또 이들 국가들이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가 열린 이유가 바로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이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 온 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으로 모두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멘에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니파 정권을 위협하면서 대통령이 사우디로 피신했고요. 사우디의 주도로 반군에 대한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휴전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넓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협상도 이들 국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문제들입니다.
네, 이란 핵협상에 우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란의 핵무기 우려가 없어지는 건 이들 국가들이 바라는 바일 텐데 왜 그런가요?
이란 핵협상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이란 경제를 압박해온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인데요.
네.
이들 순위파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란 경제가 나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또 이라크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협력 가능성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걸프 국가들은 이런 여러 안보 우려 속에서 미국의 확고한 안보 재공약을 원한 겁니다.
네. 그러면 방문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뭐 그런 언급은 있었는데요. 목적이 달성됐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걸프카드는 새롭고 공식적인 안보 협정을 원했지만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확고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걸프 지역이 큰 변화와 심각한 도전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편에 설 것이며 이들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가 안보 협력 태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들 아랍 국가들이 직면한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군사훈련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지원, 또 신속 대응 병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걸프국 정상들과 대표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걸프국 정상들은 그 미국의 안보 공약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우려도 오바마 대통령에 전달했는데요.
네.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로 재원, 그러니까 즉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걸프국의 아랍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이란 핵협상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란 핵협상은 어디까지나 협상일 뿐 넓은 차원에서 미국과 이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중동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온건파 방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예멘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예멘에 군사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휴전의 당사자들인데요.
네.
또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국가,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가가 서로 독립을 해서 평화롭게 사는 이른바 두 개의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6개국 중에 정상이 온 나라는 두 군데뿐이고 특히 사우디 살만 국왕이 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고 불참 사실을 밝히면서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불화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 미국이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걸프 지역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각국에서 이번 회의에 의제를 논의하는데 충분한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로 온 사우디의 왕세자와 부왕세자와는 별도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70년간 이어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우정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미 하원에서 협상 타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법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14일 미 하원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성 400대 반대 25표로 채택이 됐는데요.
네.
앞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98 그리고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었습니다.
네. 의원 대부분이 지지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을 의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지한 의원들은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번 협상에 대해 의회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번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한 발 물러서서 오바마 정부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지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네.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다음 달 말까지를 최종 타결 시한으로 정하고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안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핵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채택한 이 법안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의회에서 타결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요.
네.
상하원에서 모두 채택됐기 때문에 곧 백악관으로 보내질 예정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의회가 국제사회의 타자간 협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는데요.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팔 지진 사태 관련 속보 살펴보죠. 지진 구호 활동을 벌이다 실종된 미군 헬기 잔해가 발견됐다고요?
네, 미군은 15일 오전 수색팀이 잔해로 보이는 물건을 찾았고 미군 관계자가 실종 헬리콥터의 잔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종된 후 사흘 만의 일입니다.
탑승자 중에 생존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존 위슬리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잔해 주변에서 불에 탄 시신 세 구를 수습했으며 헬리콥터가 완전히 부서져서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당시 헬리콥터에는 미 해병대 소속 6명과 네팔 군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편 위슬리 사령관은 실종된 헬리콥터에 탑승했던 해병대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임무에 나섰다며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나머지 탑승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헬리콥터 잔해가 발견된 곳은 상당히 그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이 매우 어렵고 또 기상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위슬리 사령관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15일 수색 작업을 중단했으며 16일 다시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못 밝혀졌습니다. 아직 그 헬리콥터의 잔해로 발견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다만 미 국방부는 헬리콥터 실종 직전에 승무원으로부터 연료에 문제가 있다는 무전 통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미국의 구호 활동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한 그 휴이 헬리콥터를 비롯해 10대 항공기를 네팔에 보내고 또 50톤의 긴급 구호 물자도 지원했는데요. 계속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진 인명 피해 집계에는 변화가 있나요?
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지진과 보름 만인 지난 10일 또다시 규모 7.3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8,3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베이징에서 두 나라 총리 간 회담이 열렸군요.
네,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격적으로 모디 총리의 첫 방문지인 시안까지 가서 모디 총리를 직접 환대했는데요.
네.
15일에는 베이징에서 모디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네, 총리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협력 강화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요, 두 나라는 이번에 철도와 광업, 정보통신, 제약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총 24개의 경제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총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0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죠?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모디 총리는 집권 후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와 사회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인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 또 인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국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인도의 사회 기반시설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특히 인도는 전국에 걸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이 사업이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외에도 일본 등 고속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더 많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와 중국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경 분쟁이라는 갈등 요소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말씀하신 대로 넓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과거 1960년대는 바로 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 전쟁까지 치른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또 최근에도 긴장 상황이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15일 모디 총리와 리 커창 총리는 국경 분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군과 인도군이 매년 상호 방문을 하고 또 국경 지휘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 한라인 그러니까 연락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는 15일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교에서 강연을 했고요.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서 중국의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17일 몽골에 이어 18일에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최영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함경북도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개성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7도. 함흥도 맑겠고요. 최저 9도,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6일 토요일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기획으로는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Cutting the grass over and over and over. That's my husband's job.
잔디를 깎죠. 깎고 깎고 또 깎고. 그런데 이건 제 남편 일이에요. 우리는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잔디를 깎지 않아요.
그때는 네,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